예, 열왕기 학원 오늘은 9장 30절입니다. 30절에서 37절 예후가 이제벨을 죽입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된 예후가 그 이제벨을 죽이려고 하죠. 아합의 아비였나요? 그래서 예후는 이제벨을 찾아가서 그녀도 죽이는데 이제벨은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독설을 내뱉습니다. 뭐 좋은 말로 여왕으로서의 기품을 끝까지 지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서자 이제벨이 말하였다. 자기 주군을 죽인 지무리 같은 자야 평안하냐라고 합니다. 예후는 다른 이들을 시켜서 그녀를 죽입니다. 33절 예후가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하고 일렀다. 내시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자 그 피가 담벼락과 말에 튀었다라고 합니다. 예후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녀를 묻어주라고 했으나 시신 가운데 남은 것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인데 35절 그러나 그들이 여자를 묻어주러 나가보니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도 이전의 신탁의 결과로서 이제벨의 죽음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이는 주님께서 당신의 종 티스베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들판에서 개들이 이제벨의 살을 뜯어먹고 이제벨의 주검이 이스라엘 들판의 거름이 되어 아무도 그것을 이제벨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왕자의 정당성이 약한 북이스라엘에서는 다시금 왕자가 기존의 혈통이 아니라 다른 혈통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정당화해주는 것이 하느님의 신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자, 그리고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도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10장 1절에서 11절 예후는 아합 집안을, 이제벨의 남편 왕이었죠. 그러니까 전장에서 죽었죠. 아합 집안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합니다. 후사를 남겨두었다가는 나중에 자신을 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연자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지만 하는 짓은 사실은 다른 왕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절대 권력을 두고 벌이는 싸움은 언제나 이런 모양새입니다. 6절에서 7절 예후는 두 번째 편지를 이렇게 써보냈다. 너희가 만일 내 편이 되어 내 말에 순종하겠다면 너희 주군의 아들들 머리를 내일 이맘때까지 이즈르엘에 있는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때 왕자들 70명은 모두 그들을 키우는 그 성읍에 대관들과 함께 있었다. 이 편지가 그들에게 가자 그들은 그 왕자들 70명을 잡아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즈르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피의 사륙을 예후는 다시금 하느님의 신탁으로 합리화하고 있죠. 10절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주님께서 아합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10장 18절에서 27절 예후가 바알 숭배를 없앴다라고 합니다. 예후는 이렇게 정치적인 숙청을 마친 다음에 북이스라엘 종교를 한때 이렇게 바로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후는 자신은 바알을 열심히 섬기겠다면서 이방신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전국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모아달라고 합니다. 25절 예후는 번제물을 다 드리고 호위병들과 무관들에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도 살아나가지 못하게 다 쳐라 하고 일렀다. 그리하여 호위병들과 무관들이 그들을 칼로 쳐서 밖으로 내던졌다라고 합니다. 예후의 이러한 행동은 카르멜산에서 엘리야 예언자가 바알의 사제들과 대결하고 그들을 쳐 죽인 사건과 연상을 시키게 하고 사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러한 예후의 행동은 예언자들에게 또 좋게 보였을 겁니다. 10장 28절에서 29절 이렇게 해서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없애버렸다.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 곧 베텔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숭배에서는 돌아서지 않았다. 이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 누군지는 이제 아시겠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지금 계속 욕을 먹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장은 유다 왕국의, 남유다 왕국의 관점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만의 성소를 지키는 것은 이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뭐 남유다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도 성전이 있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베텔과 다니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보고 하느님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단과 베텔의 정소를 만든 것보다 아마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느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연상시킨 것이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마 보아야 될 겁니다. 바알, 이 금송아지는 바알의 상징이죠. 그래서 바알과 사실 하느님을 섞어놓는 겁니다. 유목민들의 왕인 하느님에다가 농경신의 왕인 바알을 섞어서 이제 만들어두는 거죠.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 그래서 어떠한 하느님의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십계명을 어긴 것이 되죠. 하지만 완벽한 십계명은 사실은 저기 바빌론 유배즈음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백성들은 그 어떤 형상을 분명히 바랬을 것이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런 백성의 이교적인 희망을 반영해서 그 농경신, 그 자기들이 갖고자 하는 바알신의 형상을 갖고 와서 하느님이라고 부르면서 바알과 하느님을 합쳐놓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11장 1절에서 16절, 아탈랴의 유다 통치입니다. 아탈랴는 여인입니다. 여인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시기로 있었습니다. 1절, 아하자의 어머니 아탈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는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아하자도 전장에서 죽었죠. 이 아탈랴 여왕은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제거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됩니다. 3절, 아탈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여섯 해 동안 요아스는 유모와 함께 주님의 집에서 숨어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 요아스라는 그 왕족 아들 하나가, 왕자 하나가 살아남아 있었죠. 그리고 사제 여호야다라는 인물이 다시금 그 왕족 요아스를 숨겨주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왕위를 차지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12절, 지금 이거는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호야다가 왕자를 데리고 나와서 왕관을 씌우고 증언서를 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은 다음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여왕 아탈랴가 이 소리를 듣고 나와서,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지금 왕궁이랑 성전이 붙어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기억을 하시죠? 성전의 부속 건물로서 궁전의 부속 건물로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왕궁에서 곧잘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탈랴가 그 소리와 모습을 보고 반역이라고 외쳤지만 끌려나가 아탈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6년 통치하고요. 16절, 그들은 그 여자를 체포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탈랴가 왕궁의 말문으로 나간 길에 들어서자 거기에서 그 여자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11장 17절에서 17절에 18절, 여호야다는 사제죠. 주님과 임금과 백성 사이에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게 하였다. 또한 임금과 백성 사이에도 계약을 맺게 하였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에 몰려가 그것을 허물고 바알의 제단들과 그 상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다. 그들은 또 바알의 사제 마탄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 사제는 주님의 집에 감독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여호야다 사제는 그렇게 왕자를 왕좌에 앉히는 데 큰 공헌을 했죠. 그 기회를 삼아서 그 여호야다 사제는 남유다의 종교를 개혁하려고 한 겁니다. 전국의 바알 신전을 몰아내고 주님과 유다 사이의 계약을 다시금 갱신을 하려고 한 거죠. 12장 1절에 17절, 요아스 유다 통치. 그렇게 해서 왕에 오른 요아스는 너무나도 어렸습니다. 1절에서 요아스는 임금이 될 때 7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대신 정치를 한 것이죠, 사제가. 그러니까 오랜 기간 이 요아스가 유다를 다스립니다. 2절, 요아스는 예후 제7년에 임금이 되어,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이죠. 제7년에 임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7살에 등극해서 40, 거의 50살 가까이 나라를 다스렸죠. 그 여호야다 대사제가 얼마나 오랜 기간 그 임금에 대해서 정치를 했는지, 그 여호야다 사제의 권력이 엄청 세졌겠죠. 그래서 요아스에 대한 열왕의 평가는 대체로 좋습니다. 3절에서 4절, 요아스는 여호야다 사제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라고 합니다. 사제 여호야다가 가르쳐주는 대로 통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른 요아스는 아마 평생 여호야다 사제의 영향력 아래 있었을 겁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왕좌를 굳히기 전에 곳곳에 자기 사람들이 심고 자신의 권력을 다져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했을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 이방신의 신전이 아니라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외에 전국에 흩어져 있던 작은 이를테면 성전들을 의미하죠. 산당이라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곳에서 성전 사제가 아닌 레위인들이, 레위인도 그 부류가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봉직하는 사제들, 사제 계급의 성전 사제 계급의 레위인들과 그렇지 못한 레위인들, 그 지방 산당에서, 지방에서 이제 그런 자기 직분을 행하는 레위인들, 그 지방의 레위인들이 개별적으로 하느님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지방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기도 했지만 그 산당에서 종교 혼합주의가 또 번번이 벌어지기도 했죠.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그 나중에 또 바알 뭐 이런 여러 이방신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침범하게 되거든요. 열왕기의 저자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면 산당들을 없애지 않은 것은 요아스의 뭐 실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방에, 하지만 지방의 레위인들은 결코 산당을 없애기를 또 원하지는 않았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요아스 왕이 주님의 집에 들어오는 헌금을 이용해서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지만 여호야다 사제를 비롯한 그 일행이 임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7절에서 그러나 요아스 임금 제23년까지도 사제들은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을 고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7살에 올라서 23년까지니까 한 서른이 된 거죠. 이제 장성한 청년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는 중년의 나이가 된 겁니다. 뭐 빨리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지만 여전히 여호야다 사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요아스 임금은 그 일에서 결국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시킨 대로 안 하니까 사제들을 배제하고 자신이 직접 지시해서 수리를 한 듯합니다. 12절에 13절 그리고 셈이 끝난 돈은 주님의 집 공사 책임자들에게 주었다. 그 밖에도 집을 수리하는데 드는 모든 경비로 썼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요아스 왕의 권위가 약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성전 수리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뭘 하나 할 수가 없는 이 꼭두각시 왕이었죠. 결국 여호야다 사제가 아나무인이 되어서 임금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둘러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약한 권위는 결국 임금에 대한 반란으로 나타나는데요. 12장 21절 요아스의 신하들이 일어나 음모를 꾸미고 신라로 내려가는 그를 밀로 궁에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열왕기는 전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음모의 배후에는 아마도 여호야다 대사제가 있었을 겁니다. 이놈이 나이가 드니까 나를 넘어서려고 하네 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넘어서서 왕권을 튼튼히 하는 요아스가 가소로워서 죽여버린 것이죠. 자 이제 엘리사 예언자도 죽습니다. 13장 14절에서 21절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가 되자 이스라엘의 임금이 급히 찾아와서 자신에게 복을 내려줄 것을 간청합니다. 엘리사와 엘리야의 활동 지역은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었음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9절 그러나 하느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께서 대여섯 번 치셨더라면 아람을 쳐서 전멸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람을 세 번밖에 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줘가지고 화살인가요? 뭘 줘가지고 몇 번 쳐보라니까 임금이 세 번만 치니까 왜 세 번밖에 안 치니? 라는 이런 어떤 주술적인 어떤 행위를 갖다가 왕과 예언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술적인 행위가 예언자와 왕의 이야기 속에 끼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이교적인 요소가 구약의 속속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임금의 믿음이 약해서 화살을 더 치지 못하고 세 번만 치고 내려놓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는 이 엘리사가 죽었는데 이런 이야기도 전합니다. 21절, 한 번은 사람들이 죽음을 묻으려다가 그 약탈 때를 보고는 죽음을 엘리사의 무덤 속에 던지고 가버렸다. 그런데 그 죽음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라고 합니다. 기괴한 이야기죠. 어디 공포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 학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읽고 너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동의 마술적인 이야기, 이교적인 이야기가 열왕기에 들어온 것이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하느냐 저자는 엘리사 예언자의 권위를 굳건히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예언자가 죽어서도 그 힘이 막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근동에서 유행하는 문학 양식을 가지고 와서 그 모든 예술이나 문학이라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종교와 예술은 그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음악도 미술도 다 종교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그러니까는 그 문학 양식이라는 것도 그 종교와 밀접했을 것이고 결국 그 당시에 유행하는 문학 양식을 가지고 와서 당연히 이교적이겠죠.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을 지창하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요소로 바라보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고방식이 어떤 미국적인 것을 따라가듯이 주변에 사는 그 같이 살고 있는 땅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11개 학원에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다음 또 11개 학원 이어가겠습니다.